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의 반군 장악 지역에서 오늘 추가 소개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반정부 활동가들과 현지 관리들은 지난주 시작된 이 작전의 일환으로 알레포 동부에서 피난민을 실은 약 20대의 버스가 다른 반군 장악 지역들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래 반군이 장악해온 알레포 동부 지역에는 여전히 수천 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군들은 정부군의 공세기간 영토 대부분을 잃고 현재는 두 개의 마을만이 남았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알레포 소개 작전의 대가로 반군이 장악 중인 이들리브주 서북부 포우아와 케프라야 지역에서 환자와 부상당한 민간인 수천 명이 떠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제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제휴 반군들이 이 마을로 향하는 버스들을 공격해 불을 질렀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늘 알레포의 감시단 파견과 현지에 남아있는 민간인 보호 지원 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과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정한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오늘 성명에서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지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될 때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그러나 양국의 민감한 현안들이 논의되기 전에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0월 중국 방문 당시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부차적이라고 말했고 지난 주말에는 해당 판결을 무효화할 것이며 중국의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측과 중국 해군이 지난주 입수한 미군 수중 무인기 반환에 관해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UUV로 알려진 수중 무인기는 지난 15일 필리핀 인접 해상에서 중국 해군 선박에 의해 수거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인터넷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중국이 미국의 수중 무인기를 훔쳐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무인기 문제는 적절히 조율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제45대 대통령 당선을 공식 확정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가 아니라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 할당된 선거인단 투표로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전체 국민 투표에서는 트럼프 후보보다 290만 표가량 더 얻었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232대 306으로 크게 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클린턴 후보 측 지지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 306명의 선거인단에게 이메일을 보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클린턴 후보나 공화당에 적합한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내 로힝야족이 처한 문제는 영내 우려사항이라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인도적 지원과 이들에 대한 잔혹행위 조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요청으로 양곤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들은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성폭행, 임의 체포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그러나 이는 라카인주 내부의 불화일 뿐이며 언론 보도는 대부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르단 보안군이 중부도시 카라크의 중세시대 성채 안에 고립되어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르단 보안군 대변인은 성채에 고립되어 있던 민간인들이 5시간의 작전 끝에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카라크에서는 어제 무장괴한의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민간인과 경찰을 포함해 22명이 다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에 망명한 북한 고위 외교관은 김정은의 포갑 정치에 망명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범죄를 겨냥한 추가 조치를 고취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오늘 자신의 탈북 결심이 북한 김정은의 공포 정치와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감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또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했다는 북한의 비난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자신의 탈북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공포 정치 아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서 느낀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감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19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가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이 기자설명회에서 전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특히 오랜 해외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화와 발전상을 체감한 것도 탈북을 결심한 요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자금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이 무서워 달아났다는 북한의 비난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이와 관련해 북한에서 그렇게 모략할 줄 알고 탈북하기 전 대사관 내 자금 사용 현황을 청산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전 공사는 북한 간부들의 인식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의 통치가 수십 년 지속될 경우 자식과 손자까지 노예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시달리는 간부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 경제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은 자본주의식에 의지해 돌아가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지금 당국의 말보다는 스스로 생존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태전 공사에 대한 조사를 오는 23일까지 마무리 짓고 태전 공사가 한국에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전 공사는 한국에서 자신의 사회생활과 관련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억압과 핍박에서 해방되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일생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변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대외적인 공개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현재 북한은 김정은 한 사람만 어떻게 되면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의 엘리트들과 간부들에게 한국 사회로 와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잘 나가는 고위 관료들이 한국에 오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태전 공사는 자신이 한국에 도착했을 무렵 일부 언론에서 딸은 함께 오지 못했다고 보도했지만 자신은 아들만 두 명 두고 있으며 가족을 이끌고 탈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 가운데 북한 당국의 지시로 인권 침해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의 인권 가해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탈북민 단체는 이 자료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ICC 회부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19일 서울에서 개최한 ICC 제소 북한인권 가해 사실 증언 공개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주민 인권 침해에 직접 참여했던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NK 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탈북 전 함흥공산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2000년 4월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비사회주의 검열 상무 함경남도 검열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전력을 공개했습니다. 김 대표는 외부 세계와 접근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이 조직의 활동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일례로 2000년 함흥시 동흥산 구역 개인주택 불신 검문 과정에서 중학생 3명이 남한 드라마 모래시계를 몰래 시청하는 장면을 적발한 사건을 꼽았습니다. 도당위원회 선전비서의 아들이 녹화 테이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나 아버지인 선전비서를 취조했는데 그 과정에서 선전비서는 열 손가락이 다 부러졌고 각목을 맞는 등 매일 고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비사회주의 검열 상무에 관여한 3년 동안 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며 자신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손가락 꺾기나 각목으로 무릎 때리기, 손톱 뽑기, 전등 앞에서 잠재우지 않기, 굶기기 등 온갖 비인간적인 고문이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가 속했던 비사회주의 검열 상무는 1983년 김 국방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당과 군, 보위, 안전기관들에서 선출된 충성분자들로 조직됐습니다. 또 탈북민 출신인 결혜열 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암행어사로 불리던 국방위원회 백구 검열 상무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장 대표는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망가진 영상 저장 매체들을 살리거나 휴대용 도청 장비나 전파 감지기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을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된 기술팀에서 6개월 동안 저장 매체를 살려 외부 정보 시청 기록을 보고한 건수만 수천 건이 넘었다며 이런 집요한 분석으로 극형에 처해지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된 주민들도 상당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저희들이 살려낸 그런 기록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겠구나. 수용소 내지는 이런 더와서 이런 데서 신음모를 풀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노동당 경공업성 소속으로 2000년 7월부터 체코에서 합영 신발 공장의 사장을 지낸 김태산 씨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여성 근로자들을 현대판 노예라며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실태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여성 근로자들의 월 급여가 150에서 170달러 수준이었지만 숙식비와 식비 외에 당국에 상납하는 액수를 빼면 하루 1달러 정도로 생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안남이나 마카로니를 구해 물을 부어 오랜 시간 끓여 조금씩 아껴 먹었다며 이 때문에 영양실조와 체중 미달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왜 우리 번 것만큼 안 주고 이거 조금 주냐 하고 물어보면 평양에서는 노예라고 답이 나오냐. 너네는 당에서 외아버지를 내버린 당의 전사이지 너네 돈벌이 나간 개인주의 하려면 당장 그따위들 다 들이 보내라 하고서 김정일의 동생 김경희의 답변이 왜 김경희를 내가 여기서 지적하는가 하면 우리 경공업성의 최고 지도자가 중앙당 경공업사업부 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NK 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가해 사실을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증언자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지만 북한 당국을 ICC 법정에 세우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에 대한 보충 의무와 그리고 또 가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하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건이 좀 달리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범죄의 다양한 면들을 좀 보여주자는 거죠. 집중 지시를 내가 받았다.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집행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겠죠. 그러나 피해자는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NK 지식인연대는 이번 증언 자료들을 오는 23일 ICC에 제출하고,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와 UN 인권이사회에도 제출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범죄를 겨냥한 추가 조치를 곧 취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 2차 명단을 발표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국무부의 북한 인권 추가 제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As required by the law, we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new round of designations, and we hope to be able to roll those out very soon.
버스비 부차관보는 16일 워싱턴에서 미국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와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북한인권문제토론회에 참석해 법률에 따라 새로운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와 구체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Through these efforts, we are sending a strong and clear message that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ranging from high-level officials
이런 제재 노력을 통해 북한 고위 관리에서 강제 수용소 관리인과 간수 또 강제 노동 시스템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권 탄압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겠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라는 설명입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제재 대상 관련 정보를 북한 내부로 유입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의 중간급 관리가 미국 제재 명단에 자신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인권 탄압을 중지하는 상황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탄압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we see the links between the human rights abuses and the development of those weapon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면서 굶주림과 영양실조 등으로 시달리는 자국민의 안녕을 등한시한다는 설명입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이용해 북한 수출 수익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핵개발 자금으로 유용되는 석탄 수출은 강제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개탄스러운 근로조건 속에 질병과 사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oal exports, which account for one-third of the DPRK's export revenue, and which help to fund th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 탄압 관련자를 계속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anction people for human rights reasons. We have a process that we are required to go through of looking at the information.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을 상기시키며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제재 대상을 지정한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장기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 대신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물론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정부는 탈북 난민들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 상원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의 조한느 나도 대변인은 1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상원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태국 등 제3국에 발이 묶인 탈북자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같이 가장 취약한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입국해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정부가 이민 난민보호법을 개정해 난민 규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는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입국해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캐나다의 난민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똑같은 도움을 필요하면서도 다른 해결책에 접근할 수 없는 난민들을 수용할 여지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는 또한 법률을 개정해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에도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 같은 조치를 취하면 캐나다의 난민 프로그램이 국내외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 2012년 난민 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의 캐나다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12년에 72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이 2013년에는 150건, 2014년에는 5건으로 급격히 줄었고 그나마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상원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과 앙골라가 수교한 지 24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서울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국방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조앙 마누엘 로렌소 앙골라 국방장관이 오늘 회담해서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과 군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 방위 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국방장관은 특히 올해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설명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앙골라의 지속적인 동참을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앙골라는 지난 1976년 북한과 수교한 뒤 지속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올해 북한의 잇단 핵실험 도발 이후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와 북한 접경지역에 호랑이 국가공원을 설립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린성에는 현재 호랑이 약 27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달 초 열린 중앙전면심화개혁지도소조 제30차 회의에서 동북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 체제 설립 방안을 승인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호랑이 국가공원은 러시아, 북한과 접경한 지린성 왕칭 훈충과 헤이룽장성 둥냉 일대에 조성됩니다. 공원 면적은 약 15,000제곱킬로미터로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보다 60% 이상 크고 한국 지리산 국립공원의 2.3배에 달합니다. 백두산 호랑이나 아무르 시베리아 호랑이로도 불리는 동북 호랑이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540마리 정도에 불과한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주로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분포하며 일부는 중국 동북 지역에 삽니다. 중국은 호랑이 보호를 위해 호랑이 서식지를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서식지를 관통하는 도로와 고속철도 노선을 바꾸고 해당 지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덫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년 전 거의 사라질 뻔했던 중국 내 백두산 호랑이의 수가 현재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현재 지린성 안에 호랑이 5가족 총 27마리가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호랑이 국가공원이 들어선 뒤 해당 지역에서 벌목이나 밀렵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주민 3만 명을 공원 감시원이나 보전 일꾼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2013년 야생호랑이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백두산 호랑이의 멸종을 막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의 자연보호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야생호랑이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에서 20세기 초에 멸종된 백두산 호랑이가 현재 북한에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리 다르만 세계자연기금 러시아 아무르 지역 소장은 지난해 북한 북부 지역이 호랑이 서식을 위한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며 호랑이 암컷과 새끼 두 마리가 북한으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지난해 말 북한 내 호랑이 개체 수를 조사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해양경찰이 최근 동해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8명과 선박 2척을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북측은 이들을 인도하겠다는 한국 측의 통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선원과 선박을 인수해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동해에서 해양경찰이 구조한 북한 선원 8명과 선박 2척을 19일 오전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19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경에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8명과 선박 두 척을 북한의 해상에서 인계를 하였습니다. 북측은 9시 58분경부터 예인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을 북측에 송환한 것은 지난해 12월 29일 동해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3명을 판문점에서 인도한 이후 1년 만입니다. 한국해양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과 12일 사이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3척을 잇따라 발견하고 선원 8명을 구조했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모두 북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선원들을 송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협의하기 위해 판문점 남북연락관 접촉 통로와 서해 군 통신선 등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던 북측은 한국이 통보한 일정에 맞춰 경비정과 예인선을 동해 북방 한계선 부근 공해에 보내 이들을 인계해 갔다고 정준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채용은 없었고요. 어제 17시경부터 그 해상 인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국제 상선 통신망을 이용해서 호출을 했는데 북측에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통지한 대로 그들이 그냥 나온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10일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하면서 남북 간 연락 통로도 모두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휴대용 확성기로 19일 오전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 선원과 선박을 인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판문점에서 근무하던 북한 군인들은 이 통보 내용을 기록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해양경찰이 구조한 북한 선박 3척 가운데 한 척은 수리가 불가능해 북한 선원들의 동의 아래 해상에서 폐기됐습니다. 이들 북한 선박 3척은 기관 고장 등으로 최대 3개월을 표류했고 이 과정에서 식량과 물 부족을 겪으면서 10명 정도의 북한 선원이 아사한 것으로 선원들이 진술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전후해 북한 주민이 갑작스레 한국으로 이주할 경우 어떤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일 오후 서울 역삼동에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통일 전후 남북 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 방안을 주제로 통일을 전후해 많은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올 경우를 대비해 어떤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우인식 변호사입니다.
남북에서 이제 많은 이주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가 많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만약에 닥쳤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기 사실 또 정치적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라도 그런 연구를 한번 축적하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됐고 이제 통일과 나눔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연구 전체적인 진행 과정의 일환으로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북한은 굶주린 주민의 민생은 외면한 채 부족 재원을 고갈시키며 올해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과 24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통일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시대사는 자유민족 기본 질서에 적합한 통화적 통일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책, 법, 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 발제했는데요. 한관수 조선대학교 군사학과장은 북한 급변 사태 시 난민의 예상 규모를 발표하고 북한 급변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유고로 인한 권력 투쟁, 군부 쿠데타 발생, 대규모 난민 발생, 민중 봉기로 유혈 사태 발생, 핵 문제 처리 과정에서 외부 군사적 공격에 의한 위기 발생, 북한 대량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는 북한 주민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한국 또는 중국, 러시아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 뭔가 이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적 요인과 사후적 요인으로 구별했습니다. 사전적 요인이란 것은 북한 주민이 북한에 있으면서 현 체제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정부의 통제 정도와 탈출 성공 가능성, 두 번째는 식량 및 생필품이 지금 현재 얼마나 배급이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계층 간 갈등, 지리적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적 요인으로서는 그러면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뭔가, 이걸 계산하게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한의 경제력의 격차, 취업 가능성, 그 다음에 한국에 연구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더 나은 생활 조건이 실현 가능한가,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재성호 민주평통 인권법제 분과위원장은 북한 급변 사태에 따른 대량 탈북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뭐 북한의 내부 정세가 또 뭐 북한의 김정은의 어떤 포갑 정치라든가 또 뭐 급변 사태 가능성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한 급변 사태 발생과 또 그에 뒤이은 뭐 대량 탈북, 그래서 북한 중에 남한 시에 그 수백만이나 수십만이 뭐 한꺼번에 이러면 안보적인 위기도 있고 사회 경제적인 충격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또 해안선으로 통해서 배 타고 오는 분들은 또 어떻게 대처할 건지, 비무장지대가 있어서 과거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주가. 그다음에 우리도 또 이렇게 질서 있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 남북한 주민의 이주는 결국은 뭐 모든 국민은 거주지의 자유를 갖고 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다라는 걸 우리 헌법의 정신이면은 이거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되는데, 또 그거를 그대로 인정했을 때 또 통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안보적인 상당히 위기로도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가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까, 그래서 어떤 교류협력법의 틀 속에서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남한 이주를 허용하지만 사실은 이게 교류협력법이 북한 주민의 이주를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특별법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아까 뭐 갑자기 건물을 지을 수도 없으니까 기존의 폐교 시설이라든지 임시 수용소 같은 거를 설치하고 필요한 어떤 사회 적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법이 있지만 거기는 사실은 1년에 한 1, 2천 명 들어오는 걸 상정을 해서 하나원에 3개월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지역적인 이제 그 분산하고 또 정착금 뭐 그 몇십만 명한테 갑자기 뭐 2천만 원 이상 지급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법률을 갖고 대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특별법이 필요하고.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통일 초기에는 북한 주민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하면은 매년 남한 GDP 대비 10% 가까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예산이 그 GDP 대비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도 거의 10% 가까이 추가 지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통일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은 남한 주민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만 할 수밖에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단장인 이철수 교수는 이어지는 토론에서 통일 이후 대규모 인구 이동과 막대한 통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며 남북한 사회보장의 제도적 이질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밝혔습니다.
약 한 5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5만 원 정도 그 글로 하면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VOA
Washingt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량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소형 수중 무인활동체, 보통 수중 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임의로 나포하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의 필리핀 주둔 근거지인 방문군 지휘 협정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또 오늘 미국 전역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공식적으로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인데 이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던 미군의 장비를 가져가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주 목요일 15일 오후 남중국해 해상 필리핀 수백만 북서쪽 92km 지점에서 미 해군 해양 관측선 보우디치함이 활동을 마친 소형 수중 무인 활동체, 이른바 수중 드론 2기를 건져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 중국 함정에서 내린 소형 보트가 이 가운데 한 기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중 수중 드론은 정찰 활동 같이 직접적인 군사 행위를 했던 게 아니었고요. 물의 온도를 재거나 염분을 측정하고 또 조류 속도의 변화를 기록하는 그런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연구소를 보유하는 등 바다를 관찰하는 연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이렇게 수거해 버리는 일은 전례가 드문 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억류한 게 2001년 해남도 하이난섬 부근에서 중국 전투기와 충돌에 불시착한 미군 정찰기를 억류했다가 반환한 후에 지금 15년 만의 일인데요. 당시에는 미군기가 중국 영토에 불시착했었지만 이번에 수중 드론이 나포된 곳은 중국 영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상 주요 9개 지점을 연결한 구단선 안쪽이 전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포 행위가 발생한 곳은 이 구단선 밖이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즉시 항의를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일에 대해서 항의하자 중국 측은 드론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토요일 17일 중국 국방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서 항행 안전 차원에서 수거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드론을 미국 측에 넘기겠다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이 15일에 있었던 일이 뒤늦게 알려진 데서 알 수가 있듯이 미국과 중국 양측이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하려 한 데에 대해서 아시아 동맹국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자, 민감한 해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일이 처리되는 방식에 대해서 왜 우려를 하는 건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은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 해역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외교 마찰을 우려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기조로 나가면 중국의 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줄 뿐이라는 게 뉴욕타임스가 전한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미국의 차기 정부를 이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강하게 비판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토요일에 중국이 수중 드론 반환 계획을 밝힌 직후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훔친 드론을 돌려받길 원치 않는다라고 중국에 말하라. 그냥 갖도록 내버려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요. 오늘자 사설에서 불 위에 기름을 붓는 트럼프는 대통령감이 아니라면서 자극적인 어휘를 통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서 안전을 위해 수거했다고 말했던 중국 측이 미군 수중 드론을 납포한 실제 이유를 설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오늘 공식 논평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수중 드론을 운용하던 미 해군 소속 보우디치함이 명목상 해양 관측선일 뿐 실제로는 간첩선이고 세계 각지에서 정찰 활동을 수행해왔다. 이번 일은 미군이 세계에서 펼치고 있는 불법 정보 수집 활동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 밖에서 해양 연구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장비를 포획한 것은 중국 측의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게 미 국방부의 입장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의 갖가지 불공정 무역 행위 또 남중국해 군사 요새 건설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 행태를 지적했고요. 미국 언론들은 이번 수중 드론 납포 사태가 미국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더 강경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 주둔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내용 알아볼까요?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17일에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순방 결산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방문군 지휘협정을 폐기하겠다고 밝히고 더 이상 미군이 우리 땅에 발붙일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바이바이 아메리카, 잘가요 미국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문국 지휘협정이라는 게 뭡니까?
미군이 필리핀 현지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협정입니다. 1951년에 맺은 미국 필리핀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서 주로 미군이 현지 방어를 도왔는데요. 이후 필리핀 현지의 정치 상황 변화 와중에 1990년대 이 미군 주력 부대가 한 차례 철수했다가 1999년 이 방문군 지휘 협정을 체결하면서 현지에 미군이 다시 머물고 있는 거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주장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네.
이 또다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은 뭡니까?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이번 미군 철수 발언은요. 미군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외 원조기관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이 인권 탄압을 우려해서 필리핀 지원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우리는 이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바람을 맞았다. 좋다, 잘 됐다. 필리핀은 미국 돈 없어도 잘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참 강경한 태도인데 네. 미국 정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이 대필리핀 관계 현황과 관련해서 필리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이고 안보 협력을 비롯한 동반자 관계를 꾸준히 지식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고요. 또 마닐라에 새로 부임한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도 이달 초에 필리핀 국민들은 양국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기대해도 좋을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미국 정부는 필리핀 현지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조만간 필리핀에서 사형제가 부활될 것이라고 예상한 뒤에 매일 5명에서 6명씩 처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되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일제히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인데요.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는 후보가 아니라 선거인당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죠. 지난달 8일에 전국적으로 치른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해서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상태이긴 한데요. 오늘 각 주 선거인들이 주도에서 만나서 투표하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이 사실 미국인들은 선거인단 투표일이 언제인지도 잘 모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선거인단 투표는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서 뭐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를 차지하긴 했지만 일반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거의 300만 표에 이르는 큰 표차를 앞섰기 때문에 이 선거인들에게 반란표를 던지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란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대부분 선거인은 각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였던 미시간 주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0.2%라는 근소한 차이로 뭐 가까스로 클린턴 후보를 눌렀지만 뭐 어쨌거나 이겼으니까 미시간주에 할당된 선거인 16명을 독차지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미시간주 선거인은 모두 트럼프 후보한테 표를 던져야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다른 후보에게, 그러니까 클린턴 후보에게 표를 던지게 된다면 반란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선거인은 한 사람뿐인데요. 이 사실 헌법이나 연방법에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주의 경우 주 차원에서 그런 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반란표를 던지면 벌금을 물게 하거나 선거인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선거인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선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확보한 선거인이 306명, 클린턴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이 232명인데요. 결과가 뒤집히려면은 반란표가 최소한 37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희박합니다.
네, 그러면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년 1월 6일에 상원과 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게 됩니다.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개표가 끝나면 바이든 부통령이 승자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죠.
혹시 만약에 이번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란표가 많이 나와서 두 후보가 동률이 되거나 과반수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뭐 그럴 때는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각 주가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하게 됩니다.
네.
현재 미국 주들 가운데 공화당 의원이 더 많은 주가 압도적으로 많아서요. 하원 투표까지 가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비교적 잔잔한 편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끼고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최고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역시 구름 끼고 최저 1도, 최고 6도. 강계는 구름이 많이 끼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영상 3도입니다. 해주 구름 끼고 최저 5도, 최고 11도. 함흥, 장진, 해산 그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1도, 최고 10도. 장진 최저 영하 13도, 최고 4도. 해산 최저 영하 7도, 최고 4도. 선봉 구름 끼고 최저 0도, 최고 5도. 원산 구름 끼고 최저 4도, 최고 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고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중부지방은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의 반군 장악 지역에서 오늘 추가 소개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반정부 활동가들과 현지 관리들은 지난주 시작된 이 작전의 일환으로 알레포 동부에서 피난민을 실은 약 20대의 버스가 다른 반군 장악 지역들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래 반군이 장악해온 알레포 동부 지역에는 여전히 수천 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군들은 정부군의 공세 기간 영토 대부분을 잃고 현재는 두 개의 마을만이 남았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알레포 소개 작전의 대가로 반군이 장악 중인 이들리브주 서북부 포우아와 케프라야 지역에서 환자와 부상당한 민간인 수천 명이 떠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제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제휴 반군들이 이 마을로 향하는 버스들을 공격해 불을 질렀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늘 알레포의 감시단 파견과 현지에 남아있는 민간인 보호 지원 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과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정한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오늘 성명에서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지난 7월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될 때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그러나 양국의 민감한 현안들이 논의되기 전에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0월 중국 방문 당시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부차적이라고 말했고 지난 주말에는 해당 판결을 무효화할 것이며 중국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측과 중국 해군이 지난주 입수한 미군 수중 무인기 반환에 관해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UUV로 알려진 수중 무인기는 지난 15일 필리핀 인접 해상에서 중국 해군 선박에 의해 수거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인터넷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중국이 미국의 수중 무인기를 훔쳐갔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측에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중국 측이 무인기 반환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무인기 문제는 적절히 조율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제45대 대통령 당선을 공식 확정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가 아니라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 할당된 선거인단 투표로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지난 전체 국민 투표에서는 트럼프 후보보다 290만 표가량 더 얻었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232대 306으로 크게 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클린턴 후보 측 지지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는 306명의 선거인단에게 이메일을 보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클린턴 후보나 공화당에 적합한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은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주법에 구속을 받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관례에 따라 선거 결과를 따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내 로힝야족이 처한 문제는 영내 우려사항이라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인도적 지원과 이들에 대한 잔혹행위 조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요청으로 양곤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들은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성폭행, 이미 체포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그러나 이는 라카인주 내부의 불화일 뿐이며 언론 보도는 대부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르단 보안군이 중부도시 카라크의 중세시대 성채 안에 고립돼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르단 보안군 대변인은 성채에 고립돼 있던 민간인들이 5시간의 작전 끝에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카라크에서는 어제 무장괴한의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민간인과 경찰을 포함해 22명이 다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